여러분은 어떤 것에 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도 없고 그 열정이 예전만 못하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입니다. 게임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빠져들었던 게임이라면 스타크래프트, 위닝 11, 지금은 뭐 피파 이런 거 하죠. 저의 젊은 시절을 하얗게 불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무서워 해놓고 나중에는 전략을 짜고 있었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게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짜놓은 전략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고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랑 붙어도 느긋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겠어 라는 유치하면서도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철학적이라고 얘기를 붙인 이유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느긋하게 좀 일을 처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처음엔 맨날 눈 밑에 팬더처럼 시커멓게 하고 화장실 가서 울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여유로워지죠. 거절하는 법도 배웁니다. 또 일을 요령껏 처리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직장에서 점점 고수가 되어 갑니다. 삶의 고수란 어떤 것일까요? 살짝 올라와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참을 가슴을 두들기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진정시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래? 또 왔어? 이렇게 제법 멋있는 멘트도 날려주고 여유 있게 감성도 챙기는 도시 여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수들은 몇 가지 갖춰야 할 면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순간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호들갑 떨지 않아요. 촐싹촐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높은 난이도의 통칭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은 난이도의 적이 나와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상대해 줄게. 혹은 더 나아가서 순간적인 창의력까지 활용한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은 지쳐있고 온통 땀범벅이고 지금 저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넷째, 한 판쯤 져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패배 후 웃으면서 퇴장하는 고수의 모습. 왜냐하면 다음엔 이길 것이기 때문이지. 이런 감성적인 매트가 이렇게 자막으로 뜨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삶의 고수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안 겪는 사람이 어딨어. 다 즐기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인생 장인의 멘트를 날리는 레벨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욥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욥기 7장은 욥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또 북받쳐서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네 약간 이런 어투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을 꺼냅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욥의 말을 따라가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작점.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노동하며 사는 것은 우리는 다 노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노동하며 사는 것의 기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 없는 세상에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기 디자인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세상의 어두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하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그 어두움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기를 원했던 교만 가득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스스로 등을 돌리자 다른 관계들도 일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함에서 굳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불완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착각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살만 하면 습관처럼 떠올리는 본성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면 번창하는 게 당연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불의와 재난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0% 긍정적인 아웃풋을 보장했던 노동이 이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노동이 되었어요.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한 것이 마음, 감정, 육체,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정상적인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시작된 고통을 대대로 물려받게 되었죠. 고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위해서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욥기 5장까지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의하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맥락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특정한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과 고난, 죽음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사랑의 하나님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전제는 이미 틀렸습니다. 이 전제가 가능하다면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행실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행복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맞는 것이죠. 우리 고난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부분이고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탈출로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으로 인함을 알아야 합니다. 셔츠나 블라우스 단추를 끼울 때 맨 윗단추를 잘못 끼워서 다 끼우고 나니 옷이 우글우글 하게 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와 다르게 죄로 인해서 모든 게 깨지고 뒤틀리고 우그러진 모습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이 옷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성이 뭐 다 이 모양이지 뭐. 하고 포기하고 우그러진 옷을 계속 그냥 입고 운명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 구절에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신들은 바다나 이제 바다의 괴물을 굴복시키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욥이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신화 속에 있는 괴물까지 끄집어내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창조세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괴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 중에서 오로지 기독교만 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로 찍어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신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울부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발성 전문가가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간 이 발성 전문가가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몇 년간 가정불화로 인해서 말을 하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거의 잃을 지경에, 목소리가 이제 잠기다 못해서 거의 잃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져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궁금하죠. 치료하는 의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은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고 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잠겼을 때, 갑자기 말을 해야 할 때,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 많으시죠? 집에서 혼자 있으면 무건수행하듯이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해서 목이 잠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안 하시나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안 하시나요? 그게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해요. 성대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천해주는 방법은 오히려 우는 것이에요. 울 때 사람이 복압을, 이 명치 끝에 있는 복압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중엔 좋은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이 풀리고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을 울부짖었습니다. 불평하고 화를 냈죠. 하지만 마치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통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고통에 직면하면 어떻게? 라는 1차원적인 질문에 쉽게 갇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고통의 문제 자체나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움켜쥐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에 중독이 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것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 자체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엉엉 우는 울부짖음이라면 우리는 곧 더 좋은 목소리, 더 좋은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인드, 세속적인 세계관은 시련을 겪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고 그 원인도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다거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혹은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거나 이 세상에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통 자체를 아예 제거하자라는 데 집중합니다. 그냥 들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선입니다. 지금 이 세상 외에는 다른 행복을 제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낙관주의적 말을 외칠 뿐이고 실상은 고통의 요인을,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들 중에서 오로지 기독교만 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 가운데 오로지 기독교만이 신이 친히 세상에 오시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고 가르칩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찾으면서 꾹꾹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 표현하고 그 안에서 울부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행복을 안겨주시려는데 너무 헌신적인 나머지 더없이 깊은 십자가라는 고난에 스스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계셨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익입니다. 고난을 내 시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고난이 더욱 괴로워집니다. 나한테 집중을 하면 고난에 취약해지게 돼 있어요. 욥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간섭이 너무 지나치신데요. 관심이 좀 많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 말을 다른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편 8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이 관심에 대한 리액션을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목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욥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스보다는 노라고 더 많이 말하는 때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로서는 부모가 왜 저건 된다고 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갈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아이가 세 살이 넘어가면 차차 말이 늘고 말이 늘면서 세상 말로 물음표 살인마가 됩니다. 왜? 대답해주면 또 왜? 한번 참고 대답하면 또 왜? 사실 이유가 없이 귀찮아서 노할 때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왜?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 그냥 그러면 안 돼 하거나 왜냐고 그만 물어봐 하게 되죠. 불친절한 부모여서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한들 그걸 다 설명하기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안정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부모와 이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격차에 비할 것 없이 크고 넓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디테일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리소스입니다. 욥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도 않거니와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그걸 이렇게까지 짊어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네, 알고 계시네요. 무관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과 악의 근원을 처부술 칼과 권세를 손에 움켜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으로 똘똘 뭉친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깨끗한 세상을 위해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 하는 깔끔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에 악을 견뎌내셨습니다. 두 손에는 칼을 쥐시는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깨어지고 우그러진 세상에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고난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말은 연결하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베드로는 여기에 덧붙여서 장차 누릴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금심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 자체로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단추를 잘못 끼워서 뒤틀린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오랫동안 뒤틀려서 이미 잔뜩 구겨져 버린 옷이 아니라 깔끔한 새 옷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노련한 고수처럼 힘든 거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에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고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